찬미하는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인격과 중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진리의 주를 흠모하며 그의 이름을 사모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성호를 깊이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들에 오셔서 비추어 주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하셔서 마땅히 주를 찬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8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소
조성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예배지만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만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다를지라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우리들 삶은 여전히 여러 제약과 불안함과 경제적 고통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의 굴레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굳은 믿음으로 이 고통과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이겨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의 큰 축복을 바라보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감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의 원죄와 세상 속에 지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멀어지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악들과 싸워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재난의 때에 우리의 교회와 각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의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는 그들의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보실 것을 믿사오며 교회와 성도 모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군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 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김만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여성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 날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79장 참 아름다워 찬송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고, 조상노님 아름다운 참 좋은 기도문 들으니 또 눈물이 날라 그러고, 생긴 것하고 다르게 곱고 아름다운 찬양하시는 김한대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날라 그러고 그러네요. 며칠 전에 어떤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좀 울었습니다. 딸에게 간 이식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초로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펑펑 우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저도 덩달아서 좀 울었습니다. 부모된 이들은 아들 딸에게 간이 아니라 심장이라도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데, 부모된 이들은 아들 딸에게서 조그만 것 하나만 받아도 그렇게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받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지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된 여러분, 너무 이상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때가 되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몸이라도 내어주는 것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이지요. 가족은 가장 중요한 것, 신체의 일부라도 내어주는 것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 후반기를 지나면서 참 좋아하고 또 좋아하게 된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가족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교회 식구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통칭해서 새가족이라고 하지요. 새가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고 또 우리의 공적인 서류에 기록되어지는 법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새 신자라는 말보다 새 가족이라는 말이 좀 더 좋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꿈을 꾸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새 가족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새 가족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 식구라는 말도 참 좋습니다. 식구라는 말은 같이 먹는 사람 이런 뜻이지요. 같이 밥 먹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밥 먹는다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를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지구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맛있는 식사 그리고 풍성한 식탁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먹는 교회, 우리보다 더 풍성한 식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겠는가? 나오라고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유,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야 우리가 식구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맛있는 그 풍성한 식탁을 대할 수가 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함께 즐겁고 감사하게 먹고 마시고 또 웃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하늘이 주신 기쁨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또 펼쳐지고 돌아가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탁월한 피조물인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또 해석되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자녀로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니까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곧 부모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홀로 계셔서는 별로 재미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각양 좋은 것을 주시고도 기뻐하시고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행복을 보시면서 또 행복해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부모님이 아니고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부모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녀들의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뼈와 피를, 그리고 그 살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자들을 형제라, 그리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런 그들을 통칭해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단순하게 피로 연결되어진 관계만 가족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이 개입되고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관계라면 그 관계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사랑, 사랑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지요. 그러므로 가족은 특별합니다. 가족들끼리 잘 지내야 되고 가족들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또 깊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가족이 가족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다.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아주 준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지요.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뜻이고 그가 우리의 속에 생명을 출발시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이 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 그리고 특별히 가족관계라고 하는 생명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는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생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번씩 문득 불러보면 눈물부터 먼저 나는 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시작하셨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완전한 아버지는 생명의 관계가 바로 가족이고 그것을 시작한 분이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생명을 주시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 생명을 보호도 해 주셔야 되고 끝까지 보존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아버지고 진짜 아버지고 참된 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생명의 출발점이다. 그 말은 생명을 출발하거나 보존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출발하신 분에게만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최초의 생명은 주었지만은 끝까지 생명을 주지도 보호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버지, 어머니, 그들을 대표하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아버지가 되고 진짜 가족이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당시 1세기에 유대 동네에서 유지를 뜻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유지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동네에 신망이 있고 윤리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고 어려운 자를 도와줄 수 있고 그 동네에 아버지 같은 존재, 그런 사람이 바로 회당장인데요. 그 회당장 야이로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모든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지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이 회당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나와 있는 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상황이 종결되었다는 거고 더 이상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나아가서 야이로는 더 이상 자기에게 딸이 자기의 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딸에게는 더 이상 야이로는 아버지가 아니게 된 거지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생명과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면 야이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게 되어버린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명의 출발점이었지만 자기 딸이 죽는 것을, 자기 딸이 생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보존하지 못했고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야이로와 그 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딸과 더 이상 가족도 아니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실 수 있는 식구, 그 식구도 더 이상 아니게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야이로는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였다. 이 두려워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일, 내가 그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대처할 수 없을 때에 하도 어이가 없고 너무 낭망이 되어서 뒤로 자빠졌다 하는 말이 바로 두려워한다는 말의 원래 문학적인 뜻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엉덩방아를 찍고 떨고 있다, 그 말이 바로 두려워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요. 딸을 잃고 가족을 잃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딸을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마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같이 울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놀라시지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말씀을 3년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불신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놀랍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래서 놀라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가 눈앞에 계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놀라시지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누구기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그를 묶어두지 아니한다는 것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죽으면 됩니다. 죽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안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부활하게 된다면 죽는 것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세계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의인도 살아나지만 악인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의인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악인은 사실은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부활이 아닙니다. 잠시 소생되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다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기보다는 잠깐 소생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역사 세계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얽어매거나 구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죽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잠시 죽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야이로의 딸은 죽었기 때문에 같이 먹고 마시는 식구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와 그 딸과 그 가족들은 생명이 없는 세계로 쫓겨갔습니다. 더 이상 야이로는 그 딸에게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또 그 딸은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관계는 붕괴되어져 버렸지요. 생명이 없는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의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에 있다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생명이 끊어진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다시 데리고 가 주십니다. 야이로가 하지 못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야이로는 생명을 시작하였지만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다시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무너진 가족을 다시 시작하시고 생명이 떠나버린 그 가족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참된 가족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참된 가족이 된 그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소녀에게 뭘 주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제가 먹는 걸 그렇게 뭐 즐겨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나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화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혼화하였다는 말은 당시에 그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장사 지내는 것, 초상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울음소리꾼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혼화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울면서 애타게 곡을 하는 것을 혼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집은 시끄럽죠. 조상집이 너무 조용하면 쓸쓸하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조문객들이 오면 그 상주들이 얼마나 구슬프게 우느냐가 뭐 관건일 정도로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조상집에 가보니까 시끄럽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마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왜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실 것이라고 가르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훈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빈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왜 빈무덤에 와서 나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회당장의 집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녀의 생명이 예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떠들고 헌화하는 자들에게 시끄럽다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불신의 온상이지요. 사람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온데 돌아다니지만은 분주하게 무언가가 움직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어도 분주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도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고 생명이 없어도 무언가를 하고 생명이 없어도 무언가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분주하게 다닌다고 해서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죽음의 전문가와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일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그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훈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입니다. 생물학적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있는, 잠시 있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하나님의 은총하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면 결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고 그 부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생명의 관계,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아들과 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족이 되고 영원한 식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딸에게, 야이로에게 딸에게, 야이로의 딸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 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죽음을 잠 깨우듯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사망의 그늘이 변하여서 아침이 되게 하겠다. 사망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생명과 부활의 사람이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해 주겠다. 더 이상 사망은 어둠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생명에게 자리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끝까지 사람을 붙들어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을 이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는 분들은 예수가 사망을 이기신 분이니까 자동으로 사망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게 믿음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기신 승리가 내게도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이기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해 아래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꿈꾸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은퇴군사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저희 할머니는 공중 기도하면 반이 그입니다. 하나,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게 공중 기도라면 반이 주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의 시작이 되시고, 생명의 출발점이 되시고,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고, 보존자가 되시고, 유지자가 되시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면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안 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신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뢰어도 반드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렇게 그분의 딸과 아들이 되어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진짜 부모이신 생명의 예수 안에서 야이로는 딸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망으로 격리되어 있던 그 딸이 이제 다시 무엇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 아버지 앞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고 사랑과 용납의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종국에 펼쳐질 천국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하는 성도의 교제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자들이 진짜 식구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진짜 가족입니다. 성도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진짜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식구입니다. 진짜 가족 되게 하시고 진짜 식구 되게 하신 예수가 오늘도 우리 모든 이들의 가정에, 그리고 천국 가족인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 형님이 되어주시고 부형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참된 가족 되신 것, 참된 식구 되신 것을 확인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3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에 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은총을 그 관계를 믿고 고백하는 진짜 가족, 진짜 식구가 된 사랑에게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말씀의 사역 위에 말씀의 전선 위에 서 있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센터와 선교교회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계절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에 은혜와 또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아름답고 좋은 가정을 향한 노력과 또 섬김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아직 조금 더 남아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고 좀 더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피곤치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주부에는 출타 서명선 권사 그리고 치료 이승희 권사 했는데 이승희 권사님은 통화해 보니까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움직이시고 다 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치료에서는 뺐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저런 틈을 타 가지고 서로 전화하고 교제하고 사회적 거리는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의 교제의 거리는 절대로 유지하면 안 됩니다. 아주 긴밀하고 또 따뜻하게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